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은 거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아마 조금만 열심히 있다면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같은 5장에서 19절, 20절, 21절은 왜 그리 무시를 당하고요? 5장 22절부터 23절은 왜 그렇게 존귀함을 받나요? 그건 5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돌아보기도 원치 않고 들어보기도 원치 않고 생각해보기도 원치 않는 일들입니다. 그냥 다 지저분한 일들입니다. 저 스바냐 2장과 3장 말씀을 인용하다 보면 부끄럽고 더럽고 포악스러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 했지 어떤 특별한 죄인의 포악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께 여러분이 자성하기에 쫓는다면 이건 어떤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건 사도인 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당신이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새가 아니고 바둑이가 아니고 저 코끼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행동한다면 그 행동하는 것이 나아가는 걸음이 이 길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럼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 그렇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비천하게 봐도 되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시면서 내가 절대 말 잘못한 것 아니오라고 말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나간 우리의 허물과 죄만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조금만 조정하고 조금만 훈련하고 조금만 다듬으면 쓸만한 자였으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의미는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쯤에서 십자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십자가를 읽을 수 있어요. 5장 24절에도 십자가를 읽을 수 있어요. 6장 14절에도 십자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십자가는 우리 지나간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의 십자가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준 것이지만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구리뱀을 매단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구리뱀이에요. 구리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뱀이 들렸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뱀입니까? 뱀입니까? 주님은 하나도 달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들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들려야 된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이 말은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방인 놔두고요. 예수님 믿어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추구했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애굽은 나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힘입고 산다고 말한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것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네 가지만 이야기하셨는데 이 네 가지만 인용해 봐도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간음함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쉽게 원망하듯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씁니다.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었겠는데 왜 이들이 걸어간 발자취가 그런지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사모함이 되어서 이사야 50장이나 51장이나 52장처럼 주님을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대단하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한번 들려야 된답니다. 구리 뱀처럼 들려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거룩을 원한다 하면서 생각하고 이끌려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은 거룩이 아니에요. 더럽고 부끄럽고 포악스럽고 스바냐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움직일 때는 여전히 그런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너와 보기도 하고 아말렉을 이기기도 한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이 행하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고 할 때는 그건 현저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끊임없이 참 포도나무이신 내 생명나무신 주께 매달려 있을 때 그 참 포도나무로부터서 임해오는 진액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갈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이 아주 애태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랍니다. 사랑 있고 기쁨과 평강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것이 억지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것, 이 천국적인 삶이 주님의 생명이 임해오므로 그 주님의 영이 그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우리 속에 흐름으로 이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늘 탄식하듯이 오라 이 탄식하는 사람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감탄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이거 가능한가요? 그게 놀라운 갈라디아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포도나무 떠나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생명나무 되신 주님께 내가 속하여 굳건하게 서서 내 육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생명의 이끄심에 따라가고자 할 때에 이건 자연스러운 끊임없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 모시고 이런 삶을 살다가 벌써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실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 내게 생명나무로 살아주시는 주님, 그날은 내 기쁨, 내 영광, 내 자랑으로 주님을 온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걸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육체의 일이 내 아니라고 아무리 고함 질러봐요. 사도 말씀은 그건 나와 당신이오라고 말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온 성도를 가르쳐 당신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찢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살아계신 주께 속한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하고 22절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둘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받게 될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처리됐다는 겁니다.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태어난 자기를 가지고 정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죽게 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쳐다본 적 내가 처리됐더라 그 말이에요. 쳐다본 적 살리라 그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자기 예수님께서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복음으로는, 십자가로는 가능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진정한 생명나무가 된 사람이지요.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성령님 안에서 행한대요. 딴 말이 아닙니다. 어렵게 말씀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매달려 있다 보니 참포도나무의 진액이 와서 그 참포도나무의 진액으로 살아가고 그 참포도나무의 진액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겁니다. 전날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쉽게 전개됩니다.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 그 언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속해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의 생명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께 속함으로 그 주님의 진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그 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룹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요. 부모도 마음으로부터 공경할 수 있고요. 가족도 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이 땅에 살아도 대학에 들어가도 전공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많지만, 물론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전공이 맞다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인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게 인생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 수고하는 정도는 다르고 먹는 음식 정도는 달라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를 지어 놓으신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속하여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 영광입니다. 각자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진정한 나의 일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 속했을 때에 나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의 보잘것없고 적어 보이도 그 일 한다면은 딴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야단해도 다 어둠으로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을 것을, 우리가 마음 쓰며 우리가 애쓰며 우리의 심을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 후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주 속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신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 짊어지고 갈 그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얼만큼 참 사랑했는가를 남길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며 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 하루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값진 의미를 많이 줍니다만은 마가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충격은 글쎄요, 어느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아주 고가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다 보니 그들 마음이 정말 이거 믿었지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제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전혀 안 들은 것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서책하는 생각은 있지만 가슴 깊이 있게 그 모습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의 장례식 거기에 향유 붓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가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은 이 내용 가운데서는 늘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두 가지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누가요? 제가요? 이런 마음으로 더듬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제자들, 진정한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제자들은 이 말에 떡이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그 말 듣고도 그릇에 손이 간다란 말의 의미는 벌써 마음으로 벗어난 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객관적인 아주 평범한 사실로 가슴 속에 있는 엄연한 것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건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도 부지 중에 손이 떡그릇에 갔다 그럴 제자 없습니다. 가룟유다 빼고선 말입니다. 그들은 손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떨리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충격적인 말을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도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간 적이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이 내용을 부딪히게 했을 때는 글쎄요, 그 무덤덩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11명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이, 이 내용이 제 마음에 다가왔을 때는 여기 제자가 11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예수님은 너희가 다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아니 50명이라도, 아니 100명이라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점검 못되고 뒤숭숭하나요? 생각들이 많고 이런저런 것에 관심도 많은 그런 형편이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정돈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들려주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암연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한결같이 한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지라도 주님 배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열 하루째 밤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점을 곱씹어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 점을 곱씹어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역할을 못해도 우리가 놀라운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더라도 온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 마음으로 팔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그 예수님 이날도 그리고 내일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시고 간다면 우리는 진실한 지나친 마음, 허영된 마음, 과장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참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굉장한 일은 못해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사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을 나는 팔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영혼이 조용하면서도 참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의 부친 모친인데 저 애굽에서 글쎄요 산 기간이 어느 정도는 되었겠지요. 아주 긴 기간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되었겠지요. 그때에 그들의 마음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산 마음 틀림없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예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 그 애굽에서 뭐 굉장한 역사했나요? 굉장한 일을 했나요? 근데 그 애굽에서 산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그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팔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이끄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 모신 그 마음으로 그 애굽, 그 환경, 그 여건 하나도 돌아봄이 없이 가뿐하게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조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주님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서본다면 그날 부끄럽지 않을걸요? 그날이 괜찮을걸요?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사르밧 여인을 다시 말씀해도 뭐 굉장한 역사했단 말은 없어요. 수넴 여인이 7년 환란을 피하고 돌아와도 굉장한 역사했다는 것은 성세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모시고 팔지 않았고 내 주님을 버리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이 참된 길을 걸어간 것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고 말해야 될 줄 압니다. 이들이 뭐 설교 한편에 있겠나요? 귀중한 역사 하나 이루었겠나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가슴 속에 주님처럼 샀다. 진경 애기도 아니다. 나 자신도 아니다. 내 가족도 아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주님처럼 마음에 샀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환경은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정말 곤란한 여건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어떤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전혀 어떤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딴 것에 목적 두기보다도 그럼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하기는 누가복음 2장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 마음의 애굽에서는 그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이시는 독생자인데 나사렛에서 있어서 12살 된 예수님을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이는 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기억이지 않았어요. 기억이지 않았다고요. 이거 괜찮나요? 그만큼 자랐으니까 괜찮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1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종직케 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분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길 속에서 죽음이 온다면 난 죽음을 피하지 않을 거다.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를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죽음이 온다면 나는 죽음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종직케 하는 이 자세로 난 죽음으로 갈련다. 만약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부르셔서 그 주님과의 진정한 참된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고 아름답고 합한 것 아닐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혼자의 고백이어야 되나요? 온 빌립보 성도들, 아니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놓은 이거 정상적인 것 아니나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들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12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 생각은 딴 길로 가고 그 생각은 그대로 아는 자 중에 친척들 중에 있을 것이란 그 생각대로 예수님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끌지 아니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요셉과 마리아도 마음으로부터 애굽에서 모셨던 그 예수님 모신 그 마음은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온전된 마음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다윗에 관해서 한 세 군데만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쯤 됐으면 주님을 단단하게 참으로 마음속에 사고 단단하게 마음속에 모시고 살만한 다윗인데 다윗이 주님을 버렸어요. 그 사무엘상 27장이에요. 그 사무엘하서 11장이에요. 그 사무엘하서 24장이에요. 많은 것은 그만두고 세 군데만 인용해보면 다윗도 주님을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주님을 하나님께서 귀한 분으로 주셨는데 내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처럼 베들레헴 말구유처럼 초라해도 내 마음으로 정말 귀여긴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생활이 애굽의 생활이 가난하고 초라해도 예수님을 귀여기고 내 마음으로부터 사고 내 마음으로부터 모시고 사는 그 자세를 이어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은혜가 있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이 거친 광야에서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를 모시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 기쁨으로, 내 평강으로 정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간을 보내간 것 1년 아니고 2년 아니고 3년 아니고 제법 많이 보냈던 것 틀림없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왕의 손에 죽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나의 피난처 삼고 주님 내 주님으로 귀여기고 의지하고 모시고 나의 빛으로 참으로 기억이고 살던 그 생활을 버리고 제 길로 간 거예요. 그 사무엘상 27장이에요. 그때 다윗을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는 그 말과 뭐가 달라요? 다윗이 기름은 부음을 받았다. 그 사실이었죠. 골리앗이 이겼다. 사실이죠. 놀라운 삶을 살았다.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주님을 버렸다. 주님을 버렸다. 그 사무엘상 27장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하서 11장은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요약해서 간결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주님을 모시고 와서 사무엘하서 1장부터 9장까지만 봐도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생활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속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생활은 다윗에게 두루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당대만 아니라 후손까지 축복하신 것 사무엘하서 7장의 사실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은 다윗이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이기게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다윗은 주님을 소중히 모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고자 했으며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것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11장은 그것 아니에요. 11장은 복잡하게 이해할 것 없어요. 다윗이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는 왕위는 쥐고 앉아요. 그는 왕위에 앉아 있어요. 주님은 버려요. 진실되게 주님을 모신 이는 왕위에 있더라도 그거 관심 없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모신 이것이 전부여야 돼요. 내가 주님께 속하여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전부이지 왕위는 관심 없어야 되고 있다면 진정한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다윗은 주님을 버렸어요. 나가서 주님께 속하지도 아니했고 오늘도 내 주님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기 구하지도 아니했어요. 늦게까지 대처물어 가는 늦은 시간까지 침상에서 누워있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아무런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 나가서 내 주님을 나의 온 마음으로 찾고 내가 모시고 살아갈 나의 주님으로 찾지 않는다면 주님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다윗이 주님을 버렸다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에요. 사무엘하서 24장 우리는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무엘하서 11장의 다윗은 나이로 친다면 정확하게 제가 꼽을 수는 없지만 40대 후반 이후임은 틀림없을 거예요. 40대 후반 이후가 틀림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산전 수전 다 깨끗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이런 영광 저런 거 다 경험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을 버린다면 우리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가 사무엘하서 24장에서 다윗은 24장이 오기 전에 22장에서는 다윗이 시편 18편 자기 인생에 요약된 시편을 사무엘하서 22장에 실어놓습니다. 23장에 놓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이 종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모시고 온 삶을 매듭지어갈 그 쯤인데 24장에서 다윗은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병사 80만 명, 유다의 병사 50만 명, 그때 다윗에게 주님은 유일한 나의 힘 아니었어요. 주님이 유일한 내 힘이 아니면 주님 버린 거예요. 그 130만 명의 용사를 붙들고 기뻐한다면 그 주님 버린 거예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젊음의 나이에 주님과 함께 생생하게 살던 그자도 주님을 버릴 수 있었구나. 사무엘상 27장 내가 주님과 함께 산전수전 다 깼고 나름대로 주님을 제대로 참 섬겨본 영광 있는 걸 걸어왔던 그 다윗도 주님 버릴 수 있고 이제 내 인생에 저물어가는 시간 주님의 은혜 속에 그런 저물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사무엘상 27장과 같은 그런 생생한 주님 모신 삶을 살고 있는지라도 주님 버릴 수 있다고요. 내 주님과 함께 살아온 관록 있는 그런 발자취를 걸어오니도 주님을 버릴 수 있다고요. 인생의 항원기를 맞아서 이제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도 주님을 버릴 수 있다고요. 그것은 진리얘기예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째요? 사무엘상 27장은 흉악한 강도 같은 다윗이고요. 사무엘하서 11장의 다윗은 쳐다보기 정말 싫은 부도덕한 다윗이고요. 사무엘하서 24장의 다윗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 귀하신 분을 내게 주님으로 주셨다면 샀다면 팔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을 내 귀하신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셨다면 버리지 말아야 돼요. 딴 것은 다 버리더라도 그분을 모신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생생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 팔고 팔아버리고 아니 팔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사연으로 다윗처럼 슬그머니 주님을 배반한다면 우리 끝장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길 제대로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15장과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는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다가와 그 주님 나의 방패 되시고 그 주님 나에게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주님 기뻐하는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그가 승리한 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길을 걸어온 자라도 창세기 15장과 16장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버린 거예요. 잠자는 모습이겠죠. 이스마일이 크게 보이고 이스마일이 새롭게 보이고 다 그건 주님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께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신앙이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괜찮다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림이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못지않는 큰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우리는 기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실 바벨론에서 나온 것도 그들은 기뻤지만 애굽에서 나온 것은 더 기쁘지 않겠어요? 그들은 주님을 마음에 나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온 마음으로 속하고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주님으로 허락해 준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가다 보니 14장의 원망, 15장의 원망, 16장의 원망, 17장의 원망, 그 뭡니까? 쉽게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주님 삼고 그 주님을 향한 준비된 단단한 마음 아니라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죄송합니다만 벌써 출애굽기 32장에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들 버린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나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 예수는 팔지는 않았어. 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냥 서책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그대로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랴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과 어떤 교리적인 사건만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잖아 많지요. 그러나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주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유대 아주머니는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들랑 했을 때 그건 주님을 모신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구주와 내 주님으로 다가오신 거요. 정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을 버려요? 가치가 없어요? 별것 없어요? 쉽게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버렸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귀하신 나의 주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귀하신 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 깊이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하신 것 틀림없겠습니다만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디모데후서 1장에 놓은 사도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그거 이방인들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몇몇이 아니고 다 버렸대. 근데 부겔로와 허무게네 그 이름 들리기면 디모데가 알아요. 전에 기뻐했던 그자. 전에 참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했던 그자, 그자들이 버렸다고요? 있을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근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한 말은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내가 저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입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에 이들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팔지 말고 예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팔지만 말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오늘 이 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좀 안 해보시나요? 이 소중한 것, 이 귀중한 것 마음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이들이 아니에요. 지나온 걸음으로 볼 때에 그 지나온 걸음으로 볼 때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관계를 볼 때도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다 간다는 거예요. 다. 그 기록한 마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자기도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자기도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왜 예수님이 특별히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점을 가지고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버리고 나면 다윗이 아니에요. 흉측한 강도예요. 그리고 참으로 부도덕한 다윗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처럼 살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서입니다. 사실입니다. 뭐 그럴 리 있겠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놓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아마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석을 못 찾아서 세운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속하면 모래 위에 집 짓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다가 내 삶의 근거를 세우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은 마가복음 14장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무리 잡아도 글쎄요 40일 전후밖에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 그것은 내가 나를 버리리라 이거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어려워 보여요?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결단도 있고요. 영적 경험도 많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알고요. 다 돼요. 근데 각오도 단단해요. 그래도 다 버린다는 거요.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을 기중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착실히 따라와도 온전한 은총을 다 힘입어도 그 거룩한 변화산상의 역사를 다 봐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앞으로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우리에게 따라가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속한다면 우리 다 주님을 떠나가요. 떠나간다고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근거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사실 우리로 본다면 날마다 그래해요. 날마다 그래해요. 이사야 50장에 주님과 나 사이 언약이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사랑이시고 내 구절한 관계가 되어도 새롭게 아침에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가 이혼한 사람처럼 산대요. 그 뭡니까? 내가 주님께 안 나가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버린 거요. 이혼한 자처럼. 그리고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생활이 되고야 만대요. 이거 가벼운 말 아닙니다.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거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왔어. 사랑한 주님, 난 나로 서기 싫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안 살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안 살아요.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속합니다. 여러분, 그자 같으면 거기서 조금만 시간 더 보내면 우리 예수님 무작정하게 시간 보내라지 않습니다. 시간 있다 보면 우리는 그 연합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젖어요. 거기에 포도주 있고 젖도 있고 기름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딱 묶으신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돕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인데 왜 그게 어려워요? 주님과 함께 묶어진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참 기쁘시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겨놔도 매실을 한대요. 그 매실해 당할 양무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 딱 속하여 포함된 사람은 신실하게 섬기고 지혜롭게 섬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면서 섬긴대요. 요한복음 21장은 어린 양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섬기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것 아니죠. 내가 주님께 연합하다 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양도 지키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그의 성숙한 양도 먹을 수 있는 것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오늘 이 말이 허공치는 말 되기는 정말 원치 아니에요. 귀한 시간에 왜 그런 말 제가 하겠어요? 그러다면 너희가 나를 버리자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누워있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란 그 가운데서 주님과 나의 거리가 뭔데 있나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나 배운 그날까지는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산만 팔지 않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내 모든 것으로 모신 그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께서 돌아보고 싶은 어린 양도, 주님께서 돌아보고 싶은 지키고 싶은 그의 양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싶어하는 그의 양도 온전하게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실히 살다가 주님 떠나시는 날, 주님의 뜻이 끝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니 왜 가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떠남이 없이 주님께 묶이신 그 마음이 떠남이 없이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탁한 귀한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전 그분 주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해요. 어설프게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 사람 주님 버려요. 자기는 안 버린다겠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끌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을 모신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나요? 요한에도 강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장난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강해야 합니다. 여가 있을 때에 장모님 댁 이것저것 여가 있을 때에 이것저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명확히 서주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마음 이 사람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 관계하지 않을 만큼 주님 따라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따르는 모습이 느슨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분 주님 버릴 분들이에요. 내 주님과 동행해야죠. 너도 그렇게 살면 그 주님 버리는 거예요. 주님 버리다 보니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아르는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잠깐만 비교해서 말씀해 본다면 오늘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연합돼서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나 사이는 죽음으로 구별되어 있대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그 주님과 함께 참으로 사귀어가며 걷는 걸음 아니면 예수님 문 밖에 있대요. 그 주님 버린 사람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참된 올바른 자세라면 그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려면 나는 부인해야 돼요. 나는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킨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그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정말 준비 잘 됐고 정말 묶어진 마음이고 정말 결단 있는 마음 다 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부활하신 주님께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매이면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붙드시는 주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길 가는 것 자유스러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깊이 있는 이 소중한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가 모두가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대책은 뭐고 금식기도 하는 건가? 더 각오를 다짐하는 건가? 그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버리고 내 사랑으로 나의 생명나무로 주님께 연합해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께 끌려간다면 주님께 끌려간다면 오늘 어떤 십자가도 짊어질 마음으로 끌려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걸음이 비틀거리지 말고요. 오늘 이 일을 누가 어쩌고 누가 저 어쩌고 아니에요. 내 목자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날 이끄시는 내 주님. 너한테 무슨 상관이여?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끌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웃도 돌아보고 가족도 돌아보는 것은 참 주님께 기쁨됩니다. 그건 속으로 주님 따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끌려가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어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의 오늘길을 위해 난 주님께 그렇게 사로잡힌 자로 주님의 이끄심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 힘이 있습니다.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일들 많이 많이 잡아당길 것 같아요. 스스로 그건 주님 버리는 거예요. 주님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단단한 마음으로 서보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말로 주님께 깍묻고 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습니다. 입습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허둥대지도 아니하고요. 나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는 열매 있는 보람 있는 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너무 쉽게 가룟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냐요? 제자들 가운데는 한 명 가룟유다 위에는 다 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슴 떨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의지가 강하다고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를 벗고 주님께 속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서세요. 우리가 율법에 가서 십계명에 관해서 간결하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내가 그 십계명에 관해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서 10계명 내가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로마서 7장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나를 팔아버리고 전마음으로 살 예수님, 내가 어떤 여건이라도 그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만 내 모든 것으로 모시고 따르고자 한다면 로마서 8장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생활은 한식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도 본인이 봐도 감사하고 징대할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나를 버리고 주님께 딱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그 무엇 따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이끄심을 내 법으로 알고 따라요. 오늘도 이 시간도 순간순간도 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위에 우상 만들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끌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겠나요? 굉장한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은혜 있습니다. 자기를 극대할까요? 자기를 우상 만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벌써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와서 예수님 모신 그 마음으로 산다 보면 내가 어떤 자인가 분명히 압니다. 자기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조그만 일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가 실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모신, 주님이 끌어주시는 안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샀는데요? 이렇게 샀는데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잘 가져서 로마서 8장 삶을 살아본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샀다. 그리고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굉장히 기억인다. 여기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5계명부터서 10계명 다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께도 이웃에게도 다 축복과 유익이 갈 거예요. 살아계신 내 주님께 속하여 가므로 오늘 이 짤막한 이 내용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조바심 있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은 너희 내 제자가 못된다. 이렇게 마음으로 딱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새롭게 사고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주님께 이끌리는 그 마음을 가져보려고 옷만 품지 않으면 제자가 못된다. 누가복음 14장에 세 가지는 바로 그 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고민해 봐야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점의 역점을 두어봐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팔아버리는 자도 안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도 안 돼요. 그거 붙든 전부예요. 사실 누가복음 14장에 참된 제자의 길은 바로 그겁니다. 세 가지 다 그겁니다.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 자기가 그곳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여 서기를 늘 마음쓰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오늘도 짊어지면서도 예수님께 속한 관계를 단단히 부여잡습니다. 주님만 내 모든 것으로 삼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정리하며 갑니다. 여러분, 새롭게 예수님을 산 자 아닐까요? 그리고 내 주님을 버리지 않는 정말 귀여기는 온마음으로 붙드는 그 걸음 아닐까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지는 아니했다더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기야 엘리야도 주님 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가 주님을,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모시는 마음만 단단히 가졌더라면 그 오늘 오전 시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주님께 속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속하고 주님을 모시는 신중한 마음을 참으로 뺏기지 않았더라면 엘리야 도망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 죽는다고 로렘나말에 누워있는 말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준비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시간 속에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되새겨 말씀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이 없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육은 세상적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할 때 그는 자기에게 속한 겁니다. 나를 버리고 그는 사도 말씀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을 버린 거죠. 우리가 자기에게 속하면 주님의 길이 무서워서 아니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각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버려 이 점에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묶어본다면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온 그 주님께 가까운 마음으로 미어 있는 이는 주님은 나의 진정한 몫이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모신 자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열매 맺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100명이 있더라도 정말 준비가 다 된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 하셨고 우리는 이 깊은 교훈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므로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또 도망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돕는 이로 굳건하게 서서 내 주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게 혹시 죽음의 길이 온다 할지라 흔들림이 없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남김없는 온 마음입니다. 정말 오늘 내 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우리 걸음 끝날까지 참으로 복될 것 같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오늘도 주 모신 은혜와 평강 가득하시고요. 이 밤도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 참기를 꽉 붙들어가므로 조용히 주님 앞에 경배되며 웃으며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해 보는 복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바울 선생님과 아리스다구와 더불어 276명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분들이 열날 동안 해와 달과 별 보이지 않았다는 것 알까요? 저는 추측컨대 다 열날이란 것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 사공도 포기할 만큼 살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냥 파도가 세다 아닙니다. 광풍입니다. 유라굴라 강풍입니다. 엄청난 것은 그 파도 앞에 사람들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며칠 지나고도 그들이 그날을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생각은 이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아리스다고는 주님을 향하여 껴있는 기도도 했고요. 해와 달과 별은 아니 보여도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평안과 안정감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참되신 주님을 향하여 그 보좌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그 보좌의 생명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그야말로 짙은 밤이요 낮이 없어 보이고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저주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혼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주 아닙니다. 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껴있다면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빛에 속한 자고 낮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주님을 내가 근신함으로 모시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산다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이 복 가운데 있다면 온통 죽는다는 사람들의 그 거친 어둠 속에서도 보좌의 주님 바라보는 조용한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기도는 이어져가고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찬송은 감사는 영혼 속에 분명히 임하여 오는 줄 압니다. 누가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주목해 보면서 사도 바울쌤이 이 거센 어려움 앞에 흔들렸나요?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쌤의 기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였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주님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셨습니다. 흔들림 없었습니다. 열날 지나고 난 이후에 보좌로부터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7장 출발할 때는 사도 말씀은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참 피해가 클 겁니다. 벌써 성령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좌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성령님으로 일깨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좌의 주님이 보고 계셨고 그 보좌의 주님을 믿고 경배하고 확실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아리스다구에게 보좌의 주님께서 보좌로부터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은 보좌의 주님이 지금 보시고 지키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음을 보좌의 역점을 두면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주님의 보좌가 사도 말씀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76명은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홍수나고 창수나고 큰 바람 불 때는 사람 집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들은 삶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그 큰 구속을 받아서 그 엄청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이들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도 출애굽기에서 왜 그리 쉽게 요동을 하는지요? 왜 그리 쉽게 흔들거리는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가고자 하는지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저희 인격이 출애굽기 40장처럼 딱 정해져야 합니다. 묶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중한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간 베드로 같습니까? 그건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빠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조용하신 그 은총을 알아간 우리는 주님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주님을 귀하게 붙든다면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7장에 그 집은 홍수나고 창수나고 큰 바람 불어도 이 땅 사람의 집이 다 무너져갈 그때도 요동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부서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동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요동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껴있는 그 영혼은 요동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가슴이 무너질 만한 일이 있는 곳에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붙여 있었고요. 생각이 낙심이 되고 참으로 주저앉을 만한 그러한 곳에도 구원의 소망에 방패를 써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셨고 형제를 붙들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사방이 삭막하고 어지러울 그때도 보좌의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건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해야 될 사명을 느끼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다 말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요동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어두워서 기도도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쉼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동할 때에, 여러분이 근심할 때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여러분이 가슴속에 조용한 평강은 자유롭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어려워하십니다. 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종종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넘어져야 합니까? 그 온전하신 구주이신 주님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내 속에 평안하게 계시는 내 주님을 여러분이 믿어드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주님의 평강은 우리 속에 요동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은 문 밖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사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사대 교회 사람들은 남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를 믿어드리고 그곳에 견고하게 서고 내 주님 향하여 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요동하지 않는다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평온한 마음으로 서 계실 수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종기를 받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 거친 광야에 선다는 것은 엄두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얻는다라고 이사야 26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와,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에 서서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돕는 이로 살고자 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흔들거림이 없이 마치 천국의 성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제 영혼이 견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영광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7장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환난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신 훌륭한 사도지만 그가 부딪힌 환경과 여건이 어땠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서 1장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사형선고 아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리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잡고 나서 보니 확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애통하는 마음이 많고 환난이 커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를 견고하게 잡고 나서 보니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피곤해버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못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설 수 있었음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7장에 그러한 실은 부딪힌 건 사실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부딪혔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의 삶을 끝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의 걸음이 뻗어간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7장에 끝난 것 아니에요. 13장까지 뻗어가요. 그러하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금 영혼의 강함과 능력함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싸우는 좋은 군사로 강한 군사로 능한 군사로 끝까지 길을 걸어갔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부딪혀오는 이런 연약한 모습 외면할 필요 없고 부인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서감으로 저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가 그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이름 쓴 것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갈 때에 우리가 산돌 같다. 요동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견고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겨가는 참된 모습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답답해하시며 기도하셨나요? 물론 우리 영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해오는 은혜를 온전히 힘입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전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전하고 견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마지막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놓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붙드심을 찾아보는 붙드는 간절한 기도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동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7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요동하지 않았다. 이사야 28장 12절 16절에도 묶어서 말하면 설 수 없고 요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도 안식값 상쾌함이 있었다. 달리 말하면 요동하지 않았다. 놀라운 은혜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자 함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으로 굳게 서가시기를 권합니다. 새롭게 그거 아니면 그렇게 설 수는 없죠. 이 새롭게